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죠? 그 6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사실 좀 이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 부부가 의인이 맞나라는 점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식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자식이. 당시에 이 자식이 없으면은 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곧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나이 많은 부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무자한 이 팔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였던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제사장들 수가요, 그한 지금으로 추정하면 한 1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목사가 많지요, 그죠? 당시에도 성전에서 할 일에 비해서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에이, 제사장들한테 기회가 안 와요. 뭐 일꾼이 많은데 그 기회가 옵니까? 게다가 사가랴는 그 18,000명 가운데에 별거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제사장 직분은 목사직이랑 달랐습니다. 이 세습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럴듯한 아들을 내세울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사회적인 평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래야 사람들 마음도 없고요. 좀 존경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제사장 셋이었다고 한 18,000명 됐다고. 그 중에 한 명.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만드는 주신 기회가 나오지요. 9절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았다 했는데 이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뭘 하는 일에 제비를 뽑았냐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구별된 사람만이 성전 안에서 하는 분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는 영광된 순간이 되겠지요. 제사장이 그 맨날 소나 닭이나 잡는 것도 업무겠지만 사실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성전 안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그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제사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가랴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자기가 걸린 겁니다. 오늘은 성전 안에서 내가 분향을 할수 있겠구나. 그날에 온 겁니다. 12절에 천사를 본 사가랴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놀라며 무서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제 좀 반응과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이 그 진짜 천사를 만났을 때에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매전 성탄절 때마다 하니까 뭐 놀라울 것도 없고 무섭기는커녕 재밌어 하기만 하지. 그죠? 몇해 전에 이제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여러분 되게 그 놀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아이, 목사 저렇게 망가져도 되나? 예. 이런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아, 성탄절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아, 내년에 또뭐 해야 되냐? 막 벌써 내년 걱정이 이렇게 닥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천사를 만났을 때도요, 안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번 만났으니까. 그죠? 성탄절 때마다 그 이상한 분장 해가지고, 그런 천사. 처음 만나면 놀라게 될수 있겠지요. 무서운 마음도 들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여러 다른 선지자들도 천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지만, 꼭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천사를 만나게 되면 겁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되게 자연스레 오랜 친구 만나듯이 편안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가랴는 이 전혀 뜻밖의 순간에 자기가 제비 뽑아가지고 분향하게 된 그날에 뭐 속된 말로 운수 대통한 날이지요.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천사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이미 이제 늙어버린 나이 아닙니까? 자식 갖기 포기한 나이에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손가락질 해도요, 어쩔 수 없다 싶었던 그 순간에 아들을 약속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18절에서도 지금 누가는 아내가 늙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엘리사벳은 폐경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자연스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천사를 통해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조상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금 재현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설명할 수 있게 예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 많이 늙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라의 폐경 이후에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사라가 못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실 제대로 믿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이 그 한번 사용합니다. 그죠? 자기 아내는 이미 그 월경을 하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없다 싶으니까 첩을 들여옵니다. 그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그 이스마엘이죠. 그죠? 사실 그 인간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고 원대한 뜻을 온전히 믿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본보기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엘리사벳이 보인 처음 반응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아마 그 역시 그 사라와 비슷한 반응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나는 이제 폐경을 다 겪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사가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지만, 월경이 끝난 자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요, 정확하게 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믿음에 정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강박감이 있죠. 일종의 감사에 대한 강박감, 순종에 대한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서요, 억지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서 억지로 아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된양 착각할 때 있죠. 이번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건 미끄러지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뭐 속은 그렇게 되면 화병 나죠. 골마 터지기 쉽고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를 내뱉습니다. 그 감사의 슬픔이 잔뜩 묻어 있어요. 말은 감사하다는데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형통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같이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요. 수다를 떨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온갖 걱정 근심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다. 그 나이 때 자식들 다 그렇다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막 근심 걱정 없다고 전도하던 사람을 지금 뭐 거꾸로 막 위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요.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흔들릴 순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갖다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들 역시 저마다 달라서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을 수 있다 해서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다 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되게 굳센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희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자기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이삭을 바치러 출발할 때도요, 아내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반신반의했겠지요. 올 때는 나 혼자 돌아올 수도 있고, 혹시 은혜를 베푸시면 뭐 아들과 함께 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내에게 자기의 그 믿음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할수 없을 때는요,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이 그꼭안 해도 될 짓을 해가지고 일을 망쳐버릴 때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반신반의한 그 일을 말로 뱉었다면은 사라가 그 이삭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못 믿으면서요, 자기도 확실치 않은 말을 내뱉어가지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말안 하는 게 나아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해도요, 도무지 이제 폐경을 다 겪은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은 사가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지요. 그러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22절에 보면 성전 바깥으로 나올 때는요,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막 몸짓으로 하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의아해하죠. 저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몸짓을 하나. 그 안에서 천사가 벙어리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절에 나오죠. 사가랴가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데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히 벙어리 된것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며 정확한 시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이 되는 데까지만 네가 벙어리다 이 말이지요. 우리도 믿음의 크기가 제각각 달라요. 누군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는 믿기 어렵습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요. 때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른 목사님 그 설교에서 언급하셨듯이 그 세월호 자녀로 잃은 부모님의 기도 그 참 저한테도 와닿았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잃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했지요. 그래도 사실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분일 수 있는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한 분일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는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테두리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C.S. 루이처스처럼 뭐 위대한 재능이라도 있어가지고 고통의 문제 이런 책을 써내면서 깊이 있는 성찰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말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 믿겠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왜 그 수학여행 가던 애가 그 죽었는지 우리를 위해 죽을 시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신비 우리 뭐 설명 못할 수 있어요. 아직도 확실히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말 안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20절의 약속처럼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약속합니다. 반드시 우리 입을요 튀어줄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싹 튀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뭐 억울한 일들도 많을 수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여러 힘든 시기도 있었을 거고요. 또 여전히 나를 둘러싼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말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굳이 합리화하고요. 억지로 아멘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 부족하다고 그 믿지 못한다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속에 담고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믿음 작아도요 하나님은 크세요. 사가랴가 믿지 못해도요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세요.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되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 믿지 못해도 세례 요한 낳았고요 6개월 뒤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때 요셉도 침묵해요. 요셉도 그냥 입을 다뭅니다. 어떻게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지 자기도 아무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예 입을 다뭅니다. 우리 고요한 밤, 그 거룩한 밤이라 하죠. 그죠? 믿음에도요 반드시 이렇게 고요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말 안 해도 돼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부처님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데 아, 내 삶을 통해서 보라고 엄마 삶을 통해서 보면 더 안 보이는데 무슨 삶을 통해서 봐. 못 믿겠거든요. 고요히 있으라는 겁니다. 고요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세요. 약한 믿음으로 인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이 연말 연시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용히 침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오늘 사가랴를 향한 천사의 행동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척하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는 척하지 않고 감사하는 척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